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도 더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하루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상고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반가운 얼굴들과 커피도 마시며 성도의 교제도 하고 이 저녁 아름답고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녁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혹 있는 번민이나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평강이나 우리의 망가진 육신의 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없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 아이고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오늘도 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더웠어요. 다들 힘드셨을 텐데 또 잘 승리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41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님들 신약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뭔지 알아요? 신약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럴 때는 틀려도 괜찮아요. 마가복음요? 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학자들 왈. 왜 제일 먼저 쓰였냐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해가지고 막 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급박한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학자들이 신약 최초의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졌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졌는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사도바울이 터키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있는 지역으로 막 전도를 다니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하나님의 영이 맞고 성령님이 맞고 이래서 못 갔잖아요. 근데 밤에 비전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서서 자꾸 손짓을 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뭐 어디 뭐 지명이라든지 유명한 데라든지 이런 데도 아셔야 되지만 이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그다음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런 것들은 모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녀가서 어디를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러면 16장에는 빌립보에서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런 게 빌립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사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회당에 들어가야 되죠. 그거 자기들 규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라 그랬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의 규례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제 지금 다니기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주일로 옮겨지잖아요. 주일로 옮겨지면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으로 갑니다. 왜 회당에 갑니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 규례대로요? 자기 규례대로. 구약에서는요, 바울 자기 규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진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안식일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주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하게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누구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여기 자기 규례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구약에서는 자기 규례가 아니라 안식일 날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는 자꾸 주의를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는 회당입니다. 들어가서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못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은요 굉장히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막 이 조폭들이 주위에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 안식일에 세 번 하고 평일날도 전도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다시 살아야 할 것. 성도들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어디까지 믿으셔야 되나 그러면 십자가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요? 재림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막 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곧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이제 쫓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저자는 요즘 잘 안 쓰죠. 이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거리에 있는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니라. 야손의 집에서 묵었나 봐요. 그래서 6절. 발견치 못함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소리 지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 잡아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보가 뭔가 하면 보석금입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으니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보고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섰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주 있었습니까? 3주. 잘 이해가십시오. 3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3주 동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3주 동안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서진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깊지 않습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깊어요. 그 주위에는 깡패들이 많고요, 조폭들이 많고요, 거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한 것들이 데살로니카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들, 3주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3주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데살로니카서를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 베레아 가서도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 해서요? 더 신사적이게. 제가 맨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거 오면은 왜 숙녀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깡패를 보내는 거 있죠. 또 조폭을 보내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베리아에서도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13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렇게 신라를 내보내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요게 이제 1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카라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한 21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머물리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섰습니다. 이 교회의 신앙의 깊이와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폭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래 믿었나, 짧게 믿었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고마워하고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책 20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1페이지. 배경.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인데 20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1과 1번 배경의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즉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가서 3주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결과가 나타났다. 4절 5절 보면은 헬라인 귀부인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다 믿게 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떠나야만 했다. 얼마 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고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행 다니는 중에. 그래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제일 먼저 쓰인 편지라고 그러죠.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기억하고 모으고 이러고 뭐 여유를 갖고 썼는데 이 편지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먼저 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습니다. 2번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분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분 오실 때 뭐 이런 얘기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길지 않아요. 20번이나 나옵니다. 중심 메시지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살전 5장 23절. 요게 주제 성경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몸과 혼과 몸이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우리 전인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떨 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요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 성경 구절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요?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막 다루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다룹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세요? 패밀리 라디오 혹시 듣는 분 계세요? 94.7 기독교 방송. 거기는 조금 나이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조금 중년층 이상이 많이 듣습니다. 음악이나 찬양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조금 점잖은 찬양들이에요. 지금 CCM 같은 게 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그냥 톤도 별로 없어요. 굵직한 목소리로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 주장은 뭔가 하면은 2011년 5월 21일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쩌 그날이 저즈먼트 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막 라디오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시는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래요. 이 사람. 이 사람 엉터리예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 지금만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는 없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때 한국에 계셨죠? 그때 뭐 한국에 없었습니까? 제가 그때 이 기사들을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요. 그때는 제가 못 뽑아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아보니까 이게 막 웃겨도 보통 웃긴 게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이제 12시에 휴가한다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 오셔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옷 입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무슨 옷 입고 맞이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안 가보셨을 텐데. 흰 옷 입고 이제 막 꾸역꾸역 예배 드리는데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담임 선교회 같은 데서도 그날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경찰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 병력을 보내달라고.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휴가 안 된 사람들이 막 난리 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막 경찰, 소방, 뭐 앰뷸런스, 그 다음에 이제 막 기자들부터 시작해서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데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12시에 휴거한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모여서 막 찬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텔레비까지도 와가지고 막 중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밤 8시경에 어떤 예배 드리는 처소에 그 자기는 또 한다고 믿는 한 신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택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막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꽃마차 타고 평택에 오셨다고 막 그때부터 하고 격려를 하고 막 울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예배라 그러고 막 이러고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막 자기들끼리 껴안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는 못 볼 거고 하늘 나가서 볼 거라고 막 이제 그러고요. 텔레비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초조한 거죠. 왜 초조하죠? 아, 이 사람들 홀딱 올라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성도들 시간이 지날 때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뭐 행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11시쯤 넘어가고 뭐 그러는 중에 건물 불빛 있는 데서 나방 한 마리가 성도 여러분들 이 9월달에는 그래도 좀 더워요. 그렇죠? 나방이 한 마리가 샥 올라가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텔레비로 그걸 보다가 나방이 휴거한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이거 진짜예요. 진짜 기록된 거예요. 막 그러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다가 밤 11시 한 20분경에는요, 뭐, 그전에도 사건들이 많습니다. CCTV 화면에 붉은 조명을 가지고 쫙 비치는 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요, 누군가가 외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기둥이다.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몇십 분만 있으면 올라간다 싶으니까 막 난리치면서 막 그럽니다. 문 밖에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여기 빠져가지고 휴가된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막. 내 애인 내놔라고 밖에서 아무리 가함 쳐도 전부 그 안에만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청년이 홀라당 옷을 벗고요. 몇십 분간을 쫓아다녔다. 사람들이 관심도 안 기울은 거 있죠. 그런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있지. 안 올라가는 거 있지. 성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막, 그럼 성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또 희한합니다.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라 거짓의 아비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뭐라고 우냐 그러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신도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이건 하여튼하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이 모르지 않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왜 날짜를 아는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드릴래요? 제 방에 와서 가르쳐 드리면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호해 달라고 이분 정신을 좀 맑게 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드릴 테니까.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요 교회가 사도바울이 얼마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3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까? 깊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지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장 2절 3절. 이제 전번 시간에 한번 봤던 성경입니다. 좀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손은 덥거든요. 좀 벗을게요. 추우세요? 야, 그래 나오지 싶은데 마음이 안 들어요. 2절 3절 보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지금 이제 3주밖에 같이 못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베레아로 가고 거기에서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에게 내가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는데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몇 주를 가르쳤습니까? 3주 믿고 조금 더 믿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 있습니까? 믿음의 뭐요? 역사와 사랑의 뭐요? 수고와 소망의 뭐요? 인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지 않습니까? 한번 꺼. 요게 3주 믿은 성도들 속에 이게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옆에 보시면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뭐?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잘 안 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3주를 가르치고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문과 자기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믿음의 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이 교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 어떻게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이렇게 쓰면서 그 성령님이 하셨다고. 이제 보여주실래요? 그냥? 너희 믿음의 역사와 부탁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잘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5절요. 이는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도 마음에 와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 전했지만 그 말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돼서 당신들이 믿음에 모여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챌린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뭐야? 나는 이거 뭐 꽤 오래됐는데? 3주 조금 더 지난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듣네.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서 이 땅에 역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것과 붙어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희생도 하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교회에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6절, 7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변에 깡패가 많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봐라? 도를 받아가지고 3주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와 주를 뭐가 됐습니까? 본받는 자, 이미테이터즈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3주 동안 받지만 이렇게 성겨야 되네. 그리고 그걸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요. 수많은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쉽지 않지요. 성도들인데 우리는 어떤 분을 본을 받아서 따라 나갑니까? 오래 믿은 분들, 직분 있는 분들. 그래서 검증이 되면은 맞아. 이렇지만은 그 외에 이제 초신자가 교회 와서 다니면 다녀와. 조금 있다가 다 힘든 일 있으면 다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나도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분들 이렇게 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를 주님 앞에서 도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요? 소문이. 3주 조금 더 지났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요.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성도님들, 이 사람들 한번 믿으면 화끈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 감사. 너희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살아서 움직이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감사를 합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 교회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느 곳으로 다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너희 쪽에도 가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만 전해놓으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2장 예, 13절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누구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까? 호호, 오늘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군. 그렇게도 안 사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뒤를 한번 캐보자. 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쫓겨다니는지 그 싹군인지 한번 캐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요 평생 그렇게 간직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딱 눈을 닫으시고 말씀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려 그러면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려져야 받습니다. 만약에 컵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물을 받을 수가 있지만요 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그럼 다 흘러버립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가슴에 새겼더니 그 말씀이 뭐 했다고요? 역사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많이 역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든 어느 모임이든 가서 짧게 말씀이 있건 길게 말씀이 있건 그 말씀 자체 담아 넣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그거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서 움직여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도망 나오듯이 떠났잖아요. 깡패들이 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막아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장 18절 19절 지금 먼 곳으로 와 있으면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이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성들은 그 다음 성경구절 보지 말고요. 성들은 사탄이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사탄 촤악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러면서 사탄 뚫고 나가야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배우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다가는요 아주 지혜롭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막는다는 거 알면서도 안 가는 거 있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간다 그러면 뭐 후대에 얼마나 좋은 성경이 남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해서 그걸 뚫고 나갔다고. 그런데 막더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가만 보니까 막는 데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막았다 그러면 우리는 저걸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막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과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또 다른 눈입니다. 그냥 사탄만 딱 생각하시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찔러야 되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무찌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막았지만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막았지만 결국 안 가게 됩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뭐 하실 때? 예, 길게 보는 겁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참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지를 않더라도 사탄이 막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하고 얘기하면서도 가지 않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다시 만날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 칭찬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열받지 마십시오. 사탄이 막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되고 뭐가 꼬인다고 생각되면 막 못 참아서 이거를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거 모른 채 하고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른 길도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훌쩍 넘어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깨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이 막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강림하실 때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예, 너희가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길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있는 거 가지고 탁 하면서 이걸 뭐 해결하고 넘어가고 부서뜨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다 이렇게 와닿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써나갑니다. 이제 3장은 넘어가고요, 4장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성경에 이런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주변의 상황이요,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제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한번 쓸게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원래 원어에서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소금은 딴 데서 만들어서 세상에 갖다 넣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원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괴악스럽고 나쁜 놈들이 판치는 그 데살로니가 거지요.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기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구별되게 살아라고. 성도님들, 거룩 그러면 우리 뭐 그냥 그걸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세나 모양이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성경책 매가지 들고 다니고 이러면 매가지 들고 다닌다고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성경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요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래야 뭐가 납니까? 거룩함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룩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자세나 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거룩하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팔자닥에 천천히 뛰어다니면 경박스럽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룩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뭡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떤 풍조가 밀려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룰이 뭡니까? 그러면 룰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센터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세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양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거룩한 뭐 할 때는 그럼 양복 입은 사람 뭐요?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의 그 풍조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그럼 구별되게 사는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가슴 속에 엮고요, 믿음이 막 역사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까 엄란을 피하고 이런 것을 피하고 그 다음 쫙 이렇게 나와집니다. 성도님들 4장 3절부터는 다음에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이거 우리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또 있죠.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벌써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들어가서 섞이지 않고 같이 살면서 구별되게 사는 것. 또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근데 요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이루어가는 요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는 걸 좋아합니까? 막 신경질 내고 화나는 걸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질 낼 때는 또 신경질 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뜻으로 갖다 밀면 참 세상 사는 재미 없고, 근데 너무 심하게 막 몰아가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하나님 뜻 아니라 그러던데 이렇게 해도 대충 알아듣죠, 그렇죠? 예, 부부지간에 그 정도 되면 알아듣죠. 예. 기도도요.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개를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하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면 우리 이 머릿속에 복잡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살면요,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정, 자세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막 웃고 하면은 뭐야? 거룩한 교회에서 경박스럽게? 근데 그 말은 맞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쓰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살면서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 그런 뜨거움의 감사가 있는 게 그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 그러면 막 이렇게 처져 있고 웃으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속에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성도님들 기뻐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신경질 내면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나는 기뻐 이게 말이지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잘 맞추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거룩, 기뻐함 이런 걸 집에 가셔서 본인에게 이렇게 잘 조합을 시키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오던 그 거룩의 모습이 뜻이 구별되게 사는 거지 뭐 웃지 말하거나 뭐 우리는요 어릴 때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렀다가는 아버지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휘파람 찬송가 부르면 얼마나 좋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부르냐는 거죠. 아주 꿀밤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그런 데는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았으면 또 휘파람으로 불고 근데 성경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 휘파람으로 불면 거룩함이 깨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 이제 깨가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세대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옛날에 자녀들 휘파람으로 찬송가 부르면 좀 그러지 마 그러고 안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지금 거룩함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표현해서 기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막 감사해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거룩함 속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억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게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받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몇 살 되지도 않나 1주년도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사장에 쭉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나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윗하고 사울하고 잘 아시죠?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의 왕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왕 그러면 신앙이 좋다. 그분은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잘생긴다 그러고 사울왕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왕이야. 그리고 아주 나빠 폭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사울은 성경을 보시면 사울은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울은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늘 가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면 조거를 어떡하면 죄를 어떡하면 조게 내 사위지만은 내 딸이 불쌍하지만 어떡하면 조거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가슴에 잘 한번 새겨놓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때로는 돈이 있는지 건강이 있는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미운 사람도 있고 돈이 쪼달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인생을 판가름해 놓는 게요 이 가슴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울은 한평생 누구만 가슴에 담아놨습니까? 다윗만 담아놨습니다. 어떡하든지 다윗 왕이 못되게 하고 미워 죽겠고 죽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울도 자기 하나님 알잖아요. 훌쩍 그것만 뛰어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칭찬을 들었을 텐데 칭찬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다윗같이 적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요. 그 적이 담겨가지고 괴로울 때도 다윗은 늘 누구를 향해서 그 적들을 보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적인 것. 지금 세상이 살기가 참 꽤 복잡해요. 제가 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게 하나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복잡한 속에서 우리도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얽혀 있어도 우리 여기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셔야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가슴에 탁게 담아놓고 사랑하시다가 정말 돌아가신 뒤에도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간식 또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어찌 이렇게 뜨거운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와닿으면 비껴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답게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손길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사업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주신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주님의 복된 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또 힘내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아름답게 또 육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를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말을 조금만 좀 빨리 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은 분도 있고, 예수 안 믿다가 죽은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예를 할 때는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고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주님 강림하실 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그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주께서 이제 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살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갑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갑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다가 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있는데 순서는 또 뭐 신학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터뜨리고 먼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휴거라는 말이 나오죠. 휴거라는 말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교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이상한 그 폐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재림에 관해서 시기에 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같이 그러면 죽으면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곧 온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면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온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하시던 일 계속 하실래요? 한 달이라고 딱 알면은 한 달이라고 알면은 뭐 가서 일할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교회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친구들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곧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있었나 그러면 매일 일은 안 하고요. 일은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님 곧 오신다고 넋놓고 있는 거 있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 하던 일 안 하고 있으면 밥 먹을 때 되면 누가 먹여줍니까?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교인들 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 당시에 계속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곧 오신다 그러면서 다 손을 놓고 그러고는 교인들 집 찾아다니면서 라면 끓여내. 밥 줘. 떡 해줘. 뭐 그러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잡기 위해 갔고요. 후서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주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게을러서 일 안 하는 때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일 안 하고 다 직장을 다 팽개친 거예요. 왜 우리 이 다미성교회 1992년도 그때 자기 직장 다 팽개치고 집 다 팔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은요, 대학교 갈 필요도 없다고 학교도 중퇴하고 자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뭐 하나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의 집에 먹으러 다니는 거 있죠. 처음에는 뭐 자기들 거 있는 거 갖고 먹지만 계속 하다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은 즉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뭐합니까? 일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일해서 뭐하냐고. 직장 가셔서 뭐하냐고. 결혼해서 뭐하냐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들랑 먹게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3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뭐하여 일하여 무엇을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 참 재밌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끈하죠. 그렇죠? 한 3주 정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담아서 정상적으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런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0절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 오실 때를 아나 모르나. 누가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올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4장 5장 살전 집사님 5장 찾아놓은 게 없나 보다. 5장 1절부터요.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한번 앞에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성경 구절 잘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이런 말을 지금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를 때는 그 말씀은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언제 오십니까?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형제들아 이제 요 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슬을 네모를 이렇게 한번 쳐놔 보실래요? 네모를.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2011년 5월 21일 날 온다는 분들도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제껏 등장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날짜를 맞춘 사람은 거의 다 이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랬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다. 그러나 너희들, 예수 잘 믿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뭐같이요?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요 성경구절을 가지고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뭐같이요? 도적같이 못.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도적이 가르쳐주고 가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고 가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뭐같이 안 오는 겁니까? 도적같이 안 오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깨어서 졸기도 하고 깨어서 또 어떨 때는 희기도 하지만 주님 언제 오시나 그리고 깨어서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오실 때면 어서 오세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등을 사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는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우리한테는 도적같이 안임한다고 성경이 해놨는데 너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너 잘 못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뉴욕에도 있습니다. 뉴욕에도. 그리고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다 때를 가르쳐 준다라고 구약에 있는 그 성경 구절하고 요 성경 구절하고 딱 갖다 대가지고요 우리는 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잘 못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 어둠에 안 있지. 그러니까 그날이 뭐같이 안 합니까? 도적같이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날짜를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모른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안 임합니까? 그러면 깨어서 건신하는 자에게는 성도들 깨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오다가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게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그냥 그때 보면 우리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지 때와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누구라도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날 오시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날 오시더라도 그거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그 때와 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됐지요. 뭐 그럼 됐지.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아니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의외로 그게 넘어갑니다. 의외로 저분이 신앙이 그래도 꽤 좋은데 설마 저거 잘못 알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 번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마귀가 옆에서 싹 도와주면 맞아 맞아 맞을지도 모르겠어 가볼까 갈까 말까 갈까 그렇게 따라갔다가 코가 이렇게 깹니다. 근데 코가 한번 깨면요 참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동네는요 참 희한해요. 참 학군 나쁘면 딴 데 떠나기도 하고 동네 나쁘면 딴 안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이런 동네는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마귀가 열심히 도와줍니다. 옆에서 막 차도 대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요 열심히 끌고 다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때와 시는 압니까 모릅니까? 때와 시는 모릅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은 제가 넘긴 게 없나 보구나.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주실래요? 51절 52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고린도 교회도요
요즘 우리 지금 새벽 기도 때 이 고린도 전서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맞나? 우리도 부활하나?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오실 때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홀연히 다 변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고민이 뭐나 그러면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묻으면 벌써 썩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다 분해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산다면 무슨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생긴 몸입니까?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또 뭐라고요? 순식간에 너희 몸이 변한다. 이거는 미스터리라고. 시크릿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어서 맞아 맞아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묘합니까?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In a flash, 순식간에, 홀연히, 눈 하나 깜빡할 시간에. 그 영어 성경 그렇게 되죠. 그게 아주 In a nick of time,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 땅에 묻혔던 것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주님 호령 소리가 나고 하면은 무덤 터뜨리면서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딱 이렇게 된답니다. 더 이상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밝히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믿으세요? 예. 네, 저도요, 이 말씀을 믿어요. 어느 날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주님 오시면 확 이렇게 어떤 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찬송할 그런 몸으로 바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5장 23절. 제가 준비 다 해서 절로 보내지 싶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제 성경 구절이었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실 때에? 예, 강림하실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거는 뭐 사도 바울 아예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점도 홈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도님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한 번도 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신약이 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하게 하고, 우리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셔서 믿으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 점도 홈도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서 빌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 없이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계속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예,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명하노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요게 이제 마지막 성경이지, 5장 2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5장 28절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요. 이 교회는 몇 살 된 교회라 그랬습니까? 한 살도 아닙니다. 두 살도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덜 익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건데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홀연히 변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점도 홈도 없이 너희는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막 북 떠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을 주고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 돈입니다. 그렇죠? 맞죠? 건강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몇 살 되지 않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붙들고 섬기면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통해서 복받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썼습니다. 이게 일본 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디 막 가는데 안 끼워주면 나도 막 끼워달라 그럴 때 뭐 끼자 그럽니까? 아시네. 꼽사리 끼자 그러지. 꼽사리. 꼽사리 알아요? 꼽사리? 그게 일본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일본 말이 꼽사리예요? 그래? 한국 말이에요? 예. 네. 아, 그 꼽사리 끼자 그럴 때는 막 안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막 들어가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살 때 막 어떻게든지 막 친구들이 끼어들 가는데 안 넣어주면 나도 좀 꼽사리 끼자 그러고 들어가면 이게 되는데, 성도님들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꼽사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뭐 크고 작은 것 없이 딱 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주를 믿었건 한 달을 믿었건 100년을 믿었건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예수 믿는다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 뭐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사건이고, 그 다음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뭐합니다? 부활합니다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까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저기 뉴욕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보시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떤 몸으로 일어납니까?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홀연히, 그 다음 뭐죠?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변하리라. 사랑하신 성도들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은 진짜 잘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눈 뜰 거를 확신하시나요? 예,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 신앙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학교인들 참 믿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교인인지요. 사도바울이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것 다 접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힘든 일을 짜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나가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우리 몸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 가게 나가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 건강을 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 또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이 땅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위로는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주님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